자, 베드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덕이 나옵니다. 덕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덕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덕이라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만약에 우리가 덕을 쌓지 못, 믿음은 그저 주어진 건데 덕을 쌓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이 은혜로 믿음은 얻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넓어지고 커지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덕스러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봉사하는데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어떤 분은 구제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구제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덕이 없으니까 그 구제가 자신의 자랑으로 전락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 신앙에 덕이 없으면 건덕이 없으니까 그 기도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얼마든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왜 주님을 팔았고 왜 주님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가? 자신에게 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덕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덕을 쌓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건 악하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니다.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건. 채소 먹는 너희들은 믿음이 악하다고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 채소를 먹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는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낫이 드신 분들에게 먼저 뭘 드실 것입니까? 하고 그분에게 먼저 권합니다. 그분이 음식을 내가 뭘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럼 가급적인 그분이 먹는 것에 가격을 맞춥니다. 좋은 것 먹고 싶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수저를 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값을 계산할 때 내가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음식값 먼저 내려고 싸웁니다. 웨이트레스들이 다 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정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 문화는 식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웨이트리스가 메뉴판 갖다 주면 봅니다. 덮습니다. 덮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주문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무엇인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회나 총회 가다 회의 끝나면 저녁 때 식사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 5불짜리 시킵니다. 어떤 사람 40불짜리 시킵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우리 문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음식값 서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 문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문화, 음식 문화는 쌍놈의 문화라는 겁니다. 예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한국 음식 문화를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두고 서로 비난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 것 같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문화적인 것입니다. 신앙도 문화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으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절대화시킨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것이 옳고 너가 만난 것이 그르고 내가 만난 것이 진짜고 너가 만난 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설령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난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의 유일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갖고 옳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너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너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럽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가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법칙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능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능력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마음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큽니다. 크면 작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것을 품을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작으면 큰 마음을 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은 품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망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마음 품지 못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큰 마음인가 작은 마음인가를 보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절제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놓고 봐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비워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이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무엇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가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하게 하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을 갖고 다른 것을 비난하고 다른 걸 심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요새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blasphemia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lasphemia. blasphemia라는 영어의 blasphemy입니다. blasphemy라는 건 참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남하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참 성령 체험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너가 참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참남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교훈입니다. 엄청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중요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에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정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남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덕이 있어야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거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덕을 어떻게 얻는가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반절이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우리들이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무식한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워야지만 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정직과 신실은 나의 교만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3학년 담임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담임선생은 강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마 한국에서는 그 담임이 되면 촌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고3 되면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 선생은 정직하고 강직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촌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촌지 받는 선생들을 경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강직함, 정직함을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졸업식 날입니다. 졸업식 날에 그 반에 아주 참 가난한 집에 그 어머니가 그 졸업식 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겠죠. 선생님한테 뭘 하나 갖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는 들은 거 있으니까 갖다 드릴 것이 없으니까 참기름 한 병을 짜왔습니다.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이제 졸업식 날 선생을 찾아간 겁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앞에 그 초라한 행색의 그 어머니가 참기름 한 병을 내민 겁니다. 근데 이 선생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안 받다고 손살을 치고 아주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나 당한 겁니다. 이 자기는 그래 정성으로 사랑으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이 어머니가 당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옆에 선생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 한 분이 그걸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참기름 줘주세요. 제가 어머님 애의 그 아들의 담임 선생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알죠. 담임이 누군 줄 알죠. 근데 그 참기름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주고 그야말로 참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창피한 마음으로 이제 그 운동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그날 그 학교 교무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참기름을 받아든 선생이 그 정직하고 강직한 선생 머리에 참기름 한 병을 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두 사람이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강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선생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충성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가? 인간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자고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도 얘기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고 우리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습니다. 주님도 성경에 보면 너희들 바리새인과 같이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도 베풀었습니다. 사랑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힐난하시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셨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갖고 사람 바라보니까 의인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러게 자신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갖고 사람들 바라보니까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 있기 때문에 성경 갖고 사람 바라보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갖고 사람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그럴 실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 갖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신 귀한 하나님 말씀 갖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게 독사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우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서슴없이 나오는 얘기가 믿음이 없는가 봅니다. 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다면 그 말씀 갖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술과 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했기에 그분이 신앙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게 그분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진 것 이상의 죄를 제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끗합니다. 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의롭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봅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큰 죄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을 갖는 겁니다. 자비를 품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람이 되면 웃을 일에 웃습니다. 축하할 일에 축하합니다. 슬플 일에 같이 슬퍼합니다. 참을 일에 같이 참아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어는 엔트로포스입니다. 엔트로포스라는 건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엔트로포스, 인류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너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칭찬할 게 아무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엔트로포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야지 주님이 너의 신앙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금전관계 꽉 깨끗하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끗한 겁니다. 좀 민망한 얘기지만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돈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 들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데 그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엔트로포스라는 겁니다. 신장안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이 덕이 믿음에서 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덕의 단계를 넘어선다면 이렇게 됩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발전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 어떤 면에서 조그만 고비가 있는 겁니다. 이 고비가 덕입니다. 이 덕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털 위에 이 덕스러운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